히브리서 7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 다섯 왕의 연합군들이 롯이 살던 지역을 공격하고 정복한 후 롯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여러 도시들을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종들을 거느리고 약탈해 간 다섯 왕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패배시키고 여러 도시로부터 약탈한 물건들을 다시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승리를 거두고 다섯 왕으로부터 약탈당한 물건들을 모두 빼앗아 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족보도 알지 못하고 그의 부모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율법이 오기 전 약 400년 전의 일입니다. 멜기세덱,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곳에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을 때이고 또 시편 110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난데없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론의 반차를 따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자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레위 지파라야 하며 아론의 반열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반차는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 약 400년경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부인 아브라함이 그 대제사장에게 경배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율법에서 설립된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설립된 제사장직이 수립된 지 약 천년 후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명시한 두 부분의 시간차가 천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주전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때에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같은 성경에서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에 대한 언급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배경을 조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도전을 해왔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지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진술을 넣고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나 라는 질문을 많은 성경 학자들이나 나 자신을 포함하여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꼭 성경 학자라기보다 단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노량물의 10의 1조를 받고 축복하신 멜기세덱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란 놀라운 이름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려 오실 때에 여호와 지뜨게누, 여호와 의 혹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족보나 그의 부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과 관계없이 나타나셨고 배경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였고 십일조를 받았으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는 영원히 살며 제사장직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영원한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영원히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당신이 기억하다시피 히브리에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그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이제 그는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했듯이 나는 그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출현으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들의 마음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민족의 시작자인 국부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시작인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더 큰 자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의 소유물의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략한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소득의 10의 1조를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 그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족보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씨로 통해서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송축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폐 이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축복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실은 그들의 국부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큰 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제사장직이 각 세대마다 계속해서 이어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자들이 11조를 받았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한 것은 멜기세덱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보다 실제로 우위에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유전 인자가 전해져 앞으로 레위 지파까지 이르게 되므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은 레위 지파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레위 제사장직이 완전했다면 또 완전한 상태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면 왜 구타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통한 제사장직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초기에 제사장직 그리고 더 큰 제사장직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변역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레위지파에서 나온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레위지파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직 맡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족보를 가져와서 레위지파라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변역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에 관해서 이것들이 발설되었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어떤 사람도 제단에서 봉사할 수 없었고 유다 지파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히브리스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즉시로 도전해옵니다. 예수가 유다지파에서 온 자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겠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110편을 들고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유대인의 논쟁의 답을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말씀인 시편 110편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답을 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시편 110편의 예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합니다. 다만 좋은 언약을 증거하고 좋은 약속을 설립할 따름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취소되고 명령이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것과 그 사람의 궁극적 죄성을 노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표준을 선언하심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기에는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의 실패를 나타내며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를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며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나타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문제가 존재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오늘날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헌법의 종교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자유주의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종교 자유가 아니라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것이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를 삐뚤어 꼬아서 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이 원래의 의미가 결코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 변경토록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종교의 확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 해석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가 고교 학생들에게 힌두교나 불교의 서적을 주고 읽을 대목을 할당하여 읽는 중에 어떤 좋은 말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팅턴 비치 고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힌두교 책을 교재로 삼고 학생들에게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한 교사가 기독교에 대한 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오라고 말했다면 ACLU 같은 얼빠진 자유주의 사회에서 위법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 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도덕 원리와 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헌법에 도전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유심의, 한계심의, scope trial 같은 것은 ACLU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 그들은 율법을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문을 따라가기 때문에 잘난 채 하며 독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항상 하루살이들이 눈주위로 날아다니는 성가신 미물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침에 자깅을 할 때에 하루살이가 입안에 날아 들어왔습니다. 율법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 코셔 방법으로 피를 철저히 빼내지 않고 먹으면 율법을 범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하루살이를 피채 먹지 않기 위해서 걸러내어 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안식일에 짐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것들을 나열해봅니다. 만일 유리 안구이면 이것도 짐이 되므로 안식일에는 빼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의치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짐이 되므로 그것도 빼내야 합니다. 목다리가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착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아주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영적인 법칙을 날마다 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려 하셨는데 그들의 육신적인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보훈에서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아연 실색하고 쇼악을 먹어 이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된단 말입니까? 나는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자인 어부의 무리들이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미하신 것을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는 모두 행위였다. 밖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듯 하나 내적으로 그들은 날마다 영적인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며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율법을 이러한 방식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몽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개가 밤마다 짖는데도 조용하게 하지 않는 이웃사람을 미워했다고 한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성가신 개가 짖는 통에 한밤중에 나를 단잠에서 깨게 하였으니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범죄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좋은 소망을 줍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세상의 대통령도 취임식 때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도 선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 직책을 맡을 때 선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 보면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약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 유월절 만찬 때 떡을 취하셨을 때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 얻은 기념이었습니다. 이 만찬의 목적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옛 언약은 집 문술주와 문 임망의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너희 집은 지나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희생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지나 생명으로 갔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메타모르시스를 받을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입히울 것이며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낡은 천막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답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된 제사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므로 더 좋은 언약임을 확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들은 죽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완이 닿을 때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 다음으로 계속 이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맡은 자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수가 아주 많게 됩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제 제사장직의 목적은 중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과 고통을 보고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고 그 이유를 찾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아마 욥이 숨은 죄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흉악하게 지은 죄를 성공적으로 잘 숨겼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순결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고 만일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죽어 마땅하오.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나는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소이다 라고 변박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으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욥은 반응하기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진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우를 알현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며 무한하십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무한과 유한의 그 계곡이 너무나 커서 유한한 자가 미치기에는 불가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건널 수 없는 이 계곡을 넘어 미쳐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한한 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쳐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중 하나가 말하기를 누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단 말인가? 그 답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유한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은 유한하고 나의 마음도 유한합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 계곡이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중매자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잡아줄 중매자가 없습니다. 욥의 외침과 그의 봉착한 난관에 대한 답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손을 양편 모두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손은 하나님께 다른 한 손은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는 모든 유혹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목적은 죄인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당신을 위해서 먼저 가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대표하고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두 부분의 사이에 있으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길을 막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은 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직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구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당신의 어떤 것과도 혼합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세상에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가셔서 타락한 자를 올려서 구원 얻은 목사의 위치에 올리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최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최극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를 영광의 가장 높은 한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극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궁극적 경험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극상의 구원의 위치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 같은 것을 지킴으로 결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통해서는 결코 그러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최극상의 위치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최극상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므로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이 제사장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버지 앞에 나타내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의 하시는 사역이요 그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는 나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정죄한다는 생각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하면 헌신하는 일에 신실하면 또 하루에 기도 한 시간씩 하면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들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 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저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장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지 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시온좌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건설한 땅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나를 심판하는 자가 예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대답하기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당신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정에 가서 말하기를 재판장이여 이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5,000불을 왜 주었습니까? 내 아내가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소? 변호사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당신의 가장 좋은 점만 말하여 당신이 정죄를 면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을 잘 대변해 줄 것을 원할 것입니다. 만일 그 변호사가 당신의 뜻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면 아마 당신은 그 변호사를 고소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그는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므로 나를 극상의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나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표하여 중재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